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입니다. 2장 1절에서 5절.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 신약성경 264면 정도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 다 같이 한번 봉독하십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격려 한번 하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이 2022년 11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어찌나 이렇게 세월이 빠른지요. 다시 한번 옆에 있는 분 한번 격려 한번 이렇게 하십니다. 세월이 왜 이렇게 빠르죠? 격려인가요? 뭐 넋두리인가요? 빨라요. 아까 우리 찬송 불렀잖아요. 우리 모래시계에 모래가 이렇게 자꾸 내려가고 있는데 그 다 내려가면 우리가 주님을 만나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만날 곳에 가면 그 가사가 우리 말로는 번역이 안 됐는데, 가서 신부는 자기 옷을 이렇게 보는 게, 신부는 결혼식 때 자기 옷을 이렇게 보잖아요. 옷을 보는 게 아니라 우리 신랑의 영광스러운 얼굴을 보고, 가서 우리에게 주신 그 황금 면류관, 그게 생명의 면류관을 귀하게 보는 게 아니라 가서 신랑의 우리를 위해 못 박히신 손을 보리라, 뭐 이런 찬송이에요. 굉장히 귀한 찬송이에요. 세월이 정말 빠릅니다. 어찌 이렇게 빠른지. 이제 다음 주에는 12월로 들어가고, 제가 미국에 온 지도 이제는 한 아직 30년은 안 됐는데요. 이제 30년이 돼 갑니다. 미국에 처음 와서 제가 이제 시계가 그때 없어가지고 시계를 하나 샀습니다. 뭐 제 기억에 뭐 7불인지 10불인지 주고 샀습니다. 시계 잘 가고 잘 맞아요. 근데 이제 시골에서 사서 뉴욕에 와서 사는데 이 시계 약이 다 떨어졌어요. 아시잖아요. 갈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가격도 잘 기억 안 나는, 제 생각에는 7불이었던 것 같아요. 그걸 가지고 시계 이제 약을 갈러 갔더니 약을 갈아주는 그 분이 약 가는데 15불인가 10불, 하여튼 하고 15불인가 뭐 그렇게 달라 그러더라고요. 7불짜리 시계를 약까지 다 해서 샀는데 15불 주고 갈라 그러니까 괜히 아까워가지고 뭐 내가 갈지 그러고는 받아와서 약을 이렇게 이제 살라 그러면 뜯어야 되잖아요. 억지로 하는 게 시계는 잘 뜯기더라고요. 집에 가서 한번 뜯어보세요. 뜯기는 것까지 잘 뜯기더라고요. 그래서 약을 사와서 딱 꽂고 이걸 이제 이걸 뚜껑을 덮으려고 그러니까 안 되더라고요. 결국은 위에 타올 대고 벤치 대고 이러다가 시계 완전히 유리 깨먹고 다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그 시계요, 7불짜리인데요, 얼마나 시간이 잘 맞는지 몰라. 7불짜리인데 시계가 얼마나 잘 맞는지 몰라. 제가 이 얘기를 왜 자꾸 지금 하나 그러면요, 제가 그걸 이렇게 늘 생각하면, 야, 롤렉스도 시간이 잘 맞아서 살까? 시간이 잘 맞아서 살거든 그 7불짜리 사도 되는데 사람들이 왜 롤렉스를 살까? 왜 사는 것 같아요? 아, 7불이면 된다니까. 근데 5천불, 만불 이러면서 롤렉스를 왜 살까? 우리 마음속에 깊은 조그만, 제가 그 롤렉스를 비난하거나 오메가를 비난하거나 그러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 마음속에 조그만 구석 한 구석에는 조금이라도 자랑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근데 그 자랑하고 싶은 게 있는데 우리가 다 뭐 교육을 받은 사람인데 대놓고 무슨 자랑을 하겠어요? 그런데 그런 명품 비슷한 걸 하나 딱 가지고 있으면은 우리가 입으로 자랑을 안 해도 요놈이 자랑을 한다고. 싹 열어가지고 있으면 내가 얼마나 그래도 비싼 거 차는지 알아? 옛날에 내가 고생하면서 좀 벌었다고 이런 거를 메시지를 은근히 주는 거죠. 그게 나를 대신해서 썩 해줄 수 있는 게 명품이에요. 사실은 명품은 마스터피스입니다. 그게 장인이 만든 거예요. 근데 한국에서 이 명품이라는 게 들어오면서 원래는 이게 사치품입니다. 왜냐하면 워낙 비싸니까. 근데 이걸 사치품이라고 해서 걸어놓으면 안 살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번역하는 사람이 엄청나게 고민을 했습니다. 이걸 사치품이라고 하면 안 될 텐데 그래서 일본 번역도 찾아보고 중국 번역도 막 찾아보다가 명품이라고 하자. 그래서 명품이라 그래서 우리가 속으면서 그걸 이렇게 사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왜 사람들이 명품을 좋아합니까? 이유는 우리 속에 조금이라도 이렇게 나아 보이고 자랑하고 싶은 게 조금씩 있는 거예요. 물건이 좋은 것도 맞아요. 맞아요. 이제 이거는 세상에 이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돼 있는데 영적으로도 이상합니다. 자랑하고 싶은 게 조금씩 생기는 거 있잖아. 영적으로. 사도 바울이 그걸 너무 잘합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잖아요. 그래서 전도를 어디로 나갔습니까? 예수 믿고 난 뒤에 사도가 돼서 전도를 이방으로 나갔습니다. 이방에 나가서 이방인들하고 부딪혀보고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을 만나보니까 자랑하고 싶은 게 막 이만큼 올라오는 거예요. 그럼 뭐 자랑하고 싶습니까? 나는 너희들이 없는 할례를 받았다. 이방인들 할례 안 받잖아요. 나는 우리 유대인들 중에도 초대왕의 가문이야. 베냐민 지파야. 그리고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나는 사람들이 그렇게 무서워하기도 하고 부러워하는 나는 바리새인이야. 성경 빌립보서 3장에 보면은 자기 자랑거리를 쭉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이게 자랑하려고 그러면 얼마든지 자랑하는데 내가 예수 믿고 예수를 전하다 보니까 그 자랑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되는지는 이제 오늘 이제 우리가 한번 볼 거고요. 그래서 그 자랑거리를 어떻게 합니까? 이 자랑거리를 다 뭐로 여긴다고요? 다 배설물로. 어떤 성경은 그냥 DUNG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냥 덩, 우리말로 하면 조금 센 바람을 내면 번역이 정확합니다. 자기는 그걸 전부 DUNG라고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다 어떻게 해요? 자랑 안 하고 다 버려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방에 나가서 막 전도하면서 자기 거를 조금 더 얘기하고 싶은데 그럼 그걸 얘기 안 하면 그럼 뭐를 얘기합니까? 그게 이제 오늘 성경 간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설교도 짧지만은요.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쭉 보시면요. 사도 바울이 자랑거리가 이만큼인데 이런 건 다 잊어버리고 없애버리고 딱 요거 하나만 자기가 기억하겠다고 딱 요거 하나만 자랑하겠다고 그런 게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자랑이 되기를 바랍니다. 2장 1절부터 얼른 한번 보십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하나님의 증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겁니다.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저 2절은 연필이 있거나 뭐가 있으면 2절은 이렇게 표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2절은 왜냐하면 사도바울 평생 자기가 한 말의 중심 자기가 사도바울 평생 자기 머릿속에서 생각한 것들의 중심이 여기에요. 2장 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보십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다른 것들은 도무지 모르기로 알지 아니하기로 뭐 했다고요? 작정. 왜 이런 표현을 썼을까? 그렇게 작정하고요 결심하지 않으면요 내 속에 내 자랑하고 싶은 게 살살 올라오는 거예요. 자랑하고 싶은 거 있죠? 그렇죠?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예수 전할 때는 그 아무 짝에도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그거는 DUNG하고 같다는 겁니다. 그러면 무엇을 자랑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했던 그런 사역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뭐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이것만 자랑했다는 겁니다. 성도님들 주변에 예수 오래 믿은 사람들 한번 보세요. 막 예수 믿고 그러면서 막 얘기하는데 보면 병난 거, 귀신 쫓아낸 거, 뭐 한 거 이런 것들만 막 잔뜩 있는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 다른 거는 다 알지 못하기로 했다. 딱 하나만 알기로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이 하신 사역이 많지만 그 중에 뭐요? 십자가. 십자가에 매어 달린 이거 하나만 내가 딱 알기로 뭐 했다고요? 작정했다고. 작정을 안 하면 내 속에서 자랑거리가 올라오거나 은근히 뭔가 이렇게 나가기 때문에 그거 안 하고 그것만 하기로 했다고.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예요. 2절 다시 보십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뭐요? 예수 그리스도와 뭐요?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모았다고 작정했다고. 신앙생활은요 작정 안 하면 또 옛날로 돌아갑니다. 작정 안 하면 못된 짓 또 합니다. 우리 1월 1일 날 얼마나 작정을 많이 했습니까? 원래는 내가 꼭 이거를 근데 그게 잘 안 돼. 왜 안 됩니까? 이런 작정을 안 해서 그렇죠. 내가 다시는 안 할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안 하면 되는 거지. 목사님이 설교 시간마다 나를 구워 삶아가지고 나로 하여금 그런 거를 할 수 있게, 그거는 신앙이 어려다, 아주 어려운 분입니다. 누가 안 하면 돼요? 내가 안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죄 짓는 습성, 못된 습관 이런 거 있으면요, 누가 옆에서 거들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이거 이런 거 하면 안 되지 그러고 내가 안 해야지 그러고 뭐 하면 되죠? 작정하면 다시는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이 단어를 썼을 때는 자기도 속에서 그런 것들이 슬슬 올라오는 겁니다. 전도하면서, 예수를 전하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아주 양껏 어떤 지식이나 아니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학문이나 이런 거를 가지고 전도한 적 있어요. 성경을 보시면은, 성경을 사도행전 17장에 가면은 사도 바울이 이제 전도를 이렇게 하러 다니다가 유대인들한테 너무 어려움을 많이 당해가지고 아테네로 도망을 갑니다. 피신을 해서 갑니다. 아테네로. 아테네 아시잖아요. 지금 그 아테네, 그리스의 그 문화의 꽃이 폈던 그 아테네. 아테네로 가서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없는데 보니까 우상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막 전도를 하는 게 1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17장 내용은 집에서 잘 한번 보십시오. 거기서 막 전도를 하는데 보니까 내용이 보니까 다른 데하고 조금 달라. 거기에 있는 사람들 다 엘리트들이고 인텔리들입니다. 새로 이 세상에서 되어지는 발명품이나 새로 이 세상에서 되어지는 아주 사상들을 제외하고는 거기 있는 사람들이나 나그네들이 화제거리로 올리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새로운 것들만 얘기하는 인텔리들, 막 지식인들 사이에 들어가서 전도를 합니다. 그 전도하는 데를 이렇게 보면요, 그래 나도 많이 안다? 그게 그 속에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잘 읽어보시면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동안의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서 그들의 생각을 무너뜨리려고 그럽니다. 아테네의 교회가 섞였어요, 안 섞였어요? 그때 쓰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아주 소수만 나올 뿐이에요. 뭐 데살로니가 그렇게 박해를 받았지만 교회 서 있잖아요. 고린도 그렇게 어려움 당했잖아요. 거기 교회 서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뼈저리게 느낍니다. 내 자랑거리를 거기에 조금이라도 섞으면 전도가 안 되는 거를. 그래서 지금 뭐라고 얘기하죠?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내가 알지 않기로 했다고. 내가 그것만 이야기한다고. 그래야 그 속에 생명이 있어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고 참 죄사함의 역사들이 그것을 통해서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2절 다시 보십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뭐요? 예, 작정. 여기는 지금 딱 요거지만은 우리 작정하는 것 중에 버려야 되는 것, 해서는 안 돼야 되는 것, 참 숨은 부끄러움의 일들,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버리기로 내가 작정해야 돼. 교회적으로 작정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이거 안 할 거야 이렇게 딱 작정을 하고 안 하면 그분은 신앙이 이렇게 성숙해집니다. 우리가 아는 김유신 알잖아요. 삼국시대에 뭐 신라시대에 김유신이 참 굉장히 총명하고 그리고 아주 전도 유망한, 그러니까 아주 앞길이 창창한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걸 좋아했잖아요. 술하고 여자를 좋아했습니다. 책들을 보면은 맨날 기생집에 가서 술 마시고 집으로 옵니다. 엄마가 하루는 불렀습니다. 야, 내가 그러다가 어떻게 나라 일을 하겠냐. 그걸 끊어라. 알았지? 그때 책들을 보면은 알았습니다 어머니, 그러고는 딱 끊잖아요. 그래서 가지를 않습니다. 근데 어느 날 막 훈련을 하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너무 피곤해서 말 위에서 어떡하죠? 잠이 들었습니다. 쿨쿨 잠이 들고 눈을 딱 떴더니 어디에 와 있어요? 맨날 가던, 이제는 끊었지만 맨날 가던 기생집에 또 가 있는 거예요. 왜 가죠? 말이 아는 거예요. 그 정도로 다녔던 겁니다. 우리가 아는데도 칼을 빼서 말을 쳐 죽입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말값이 굉장히 비쌉니다. 한번 작정하면 그렇게 실행하는 사람은 지금 아주 오랜 세월이 지났는데도 지금도 칭찬하면서 우리가 사용하고 있잖아요. 성도 여러분들, 주님 앞에서 영적으로 작정을 하시면요, 그 작정을 기도하면서 밀고 나가셔야 돼요. 근데 사도 바울은 오늘 작정을 하나 하더라고요. 무슨 작정을 하죠? 내가 이것 외에는, 이것만 알겠다는, 이것만 자랑하겠다는 작정을 하나 하는데 그 내용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그것만 알고 그것만 자랑하겠다고 이렇게 작정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 외에는, 자기가 전도를 다니고 선교를 다녀보니까 그것 외에는 새 생명운동, 사람이 죄사함을 받아서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질 않는 거예요. 그게 너무너무 잘합니다. 사도 바울 알잖아요. 병자도 고쳤고 귀신도 쫓아내고 죽은 사람도 고쳐낸 거 알아요. 우리도 성경 보면 알잖아요. 그럼에도 그걸 이야기하겠다고 그러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왜요? 그 속에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서 돌아오는 역사가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그걸 전하면은 세상 사람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바보라 그러죠. 그 앞에 성경들 가보면 어리석은 거라 그러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것이 우리를 살리고 이것이 모든 사람의 믿음의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다 그러면서 3절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며 두려워하며, 이건 육체적으로 약한 게 아닙니다. 아주 조심하면서 이것만 전해야 되는데 이런 연약함을 이야기합니다.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의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5절을 다시 잘 보십니다. 내가 말이나 세상적인 지식이나 그런 지혜를 가지고 하지 않았다.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는 5절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무엇에요? 하나님의 능력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통해서 무엇이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거기에 내 지혜나 내 자랑이나 내 학문이나 이런 것을 조금 더 여치를 않았다는 겁니다. 쉬워요 어려워요? 내용은 굉장히 쉽습니다. 뭐만 하면 되죠? 예수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이것만 믿으면서 이것만 자랑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연약한 우리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전해진다는 겁니다.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오늘 2절 말씀에 나오는 그 작정이라는 단어는 잘 기억하시고요. 우리 작정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근데 왜 또 그 작정을, 그 내용의 그 작정을 왜 자꾸 합니까? 우리가 그대로 안 해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한번 딱 작정을 해서 그대로 밀어나가기 시작하면 성경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능력이 그것을 통해서 이렇게 일어납니다. 작정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뭐 이 사람이 예수 믿어서 이 작정 했는지 모르지만은 우리가 밀레라는 사람을 다 알잖아요. 그렇죠? 밀레 그럼 뭐가 생각나요? 예, 만종 생각나고 뭐 씨 뿌리는 사람. 제가 씨 뿌리는 사람은 그림을 이렇게 설교 준비하면서 봤거든요. 가슴이 훈훈하고 뭔가 생각을 많이 해주더라고요. 대개 가셔가지고 구글링 이렇게 씨 뿌리는 사람 지금 하지 말고, 또 젊은 사람들은 또 눈 내리 깔아가지고 씨 뿌리는 사람 지금 하지 말고 대개 가서 한번 큰 화면으로 한번 보십시오. 제가 정말 잘 그렸다, 정말 잘 그렸다. 그런데 이 사람은 원래 그런 그림 그리는 사람 아니에요. 먹고 살기가 어려워가지고 이 사람은 누드화를 많이 그렸습니다. 이게 사람들이 사가잖아요. 좀 호색가들이나 그걸 좋아하는 사람이. 그래서 한 번은 그걸 전시를 하는데 젊은 사람 두 사람이 와가지고 그걸 보면서 이 밀레가 있는 그 저 옆에 있는 데서 낄낄거리면서 음담패설을 하는 거예요. 막 못된 이야기들, 나쁜 이야기들 하는 거예요. 그때 이 밀레가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참 수치스러웠는지 결심을 합니다. 내가 굶어 죽는 한이 있어도 이런 그림은 그리지 않겠다. 내가 굶어 죽고 내가 먹는 게 없더라도 그 그림을 통해서 인격이 형성되고 그 그림을 통해서 인생을 배워가는 그런 그림을 그리겠다고 뭐 하죠? 작정을 합니다. 그리고는 다시는 그 누드화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 미술책을 보니까 그렇게 돼 있더라고. 그리고 그가 이렇게 작정하고 돌아와서 그림을 그리고 나서 고호 얼마나 유명해요? 밀레보다는 뭐 훨씬 유명하죠. 고호라는 사람이 초창기에 그 사람 그림의 영향을 너무너무 많이 받았다고. 그래서 고호 그림하고 이 밀레 그림을 비교하는 것들도 이렇게 있어요. 성도 여러분들, 한 화가가 작정을 하니까요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의 가슴을 울려주는 그림들이 나오더라고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만 가지고 한번 작정을 하시면서 나를 바꾸어가고 내 인생을 주님 앞에 맡기면서 한번 가보십시오.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모르지만 5절 성경 말씀 보면 하나님의 능력은 그것을 통해서 나타난다고 그럽니다. 제가 글 하나를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성도님들 다 아는 글 거예요. 뭐 카톡에 좋은 글들 많이 다니기도 하는데 2007년 5월달 크리스찬 투데이지에 났던 글입니다. 2007년 5월 어느 아버지의 고백이라고 소록도에서 살게 해 주십시오. 지금부터 이렇게 조금 느슨하게 해서 이렇게 상상력을 동원해서 이제 그 얘기가 진행되면은 그림을 이렇게 한번 그려 보십시오. 소록도에서 목회를 하고 계신 목사님 앞에 70이 넘어 보이는 노인이 다가와 섰습니다. 저를 이 섬에서 살게 해 주실 수 없습니까? 느닷없는 노인의 요청에 목사님은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니, 노인장께서는 정상인으로 보이는데 나 환자들과 함께 살다니요. 제발 살게 해주세요. 그저 해본 소리는 아닌 듯 사뭇 진지한 표정으로 이야기하는 노인을 바라보며 목사님은 무언가 사연이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이제 얘기를 들어주기 시작합니다. 저에게는 모두 10명의 자녀가 있었지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아이가 문둥병에 걸렸습니다. 언제 이야기죠? 지금부터 40년 전 이야기입니다. 그 아이가 11살 때였죠. 발병 사실을 알았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행동은 그 아이를 다른 가족이나 동네로부터 격리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아, 그래서 여기로 왔군요. 그렇습니다. 소록도에 나 환자촌이 있다는 말만 듣고 우리 부자가 길을 떠난 건 어느 늦여름이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교통이 매우 불편해서 서울을 떠나 소록도까지 오는 여정은 멀고도 힘든 길이었죠. 하루 이틀 사흘 더운 여름날 먼지나는 신장로를 걷고 타고 가는 도중에 우린 함께 지쳐버리고 만 겁니다. 그러다 어느 산속 그늘 밑에서 쉬는 중이었는데 나는 문득 잠에 골아떨어진 그 아이를 죽이고 싶었습니다. 바위를 들었죠. 마음에 내키진 않았지만 잠든 아이를 향해서 힘껏 바위를 던졌습니다. 그런데 그만 바위돌이 빗나가고 만 거예요. 이를 악물고 다시 돌을 들었지만 차마 또다시 그런 짓은 할 수는 없었어요. 아이를 깨워 가던 길을 재촉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소록도에 다 왔을 때 일어났습니다. 배를 타러 몰려든 사람들 중에 눈썹이 빠지거나 손가락이며 코가 달아난 문둥병 환자들을 정면으로 보게 된 것입니다. 그들을 만나자 아직은 멀쩡한 내 아들을 소록도에 선뜻 맡길 수가 없었습니다. 멈칫거리다가 배를 놓치고만 나는 마주 서 있는 아들에게 내 심경을 이야기했지요. 고맙게도 아이가 이해를 하더군요. 저런 모습으로 살아서 못하겠니? 몹쓸 운명이려니 생각하고 차라리 너하고 나하고 함께 죽는 길을 택하자. 그 아이가 이해를 했으니 그러기를 했어요. 우리는 나루터를 돌아 아무도 없는 바닷가로 갔습니다. 신발을 벗어두고 물속으로 들어가는데 어찌나 눈물이 나오든지 한 발 두 발 깊은 곳으로 들어가다가 거의 내 가슴 높이까지 물이 깊어졌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아들 녀석이 소리를 지르지 않겠어요? 내게는 가슴 높이였지만 아들에게는 턱 밑까지 차올라 한 걸음만 삐끗하면 물에 빠져 죽을 판인데 갑자기 돌아서더니 내 가슴을 떠밀며 악을 써대는 거예요. 문둥이가 된 건 난데 왜 아버지까지 죽어야 하느냐는 거지요. 형이나 누나들이 아버지만 믿고 사는 판에 아버지가 죽으면 그들은 어떻게 살겠냐는 것이었습니다. 완강한 힘으로 자기 혼자 죽을 테니 아버지는 어서 나가라고 떠미는 아들 녀석을 보는 순간 나는 그만 그 애를 와라 껴안고 말았습니다. 참 죽는 것도 쉽지만 않더군요. 그 후 소록도로 아들을 떠나보내고 서울로 올라와 서로 잊은 채 정신없는 세월을 보냈습니다. 9명의 아이들이 자라서 대학을 나오고 결혼을 하고 손자 손녀를 낳고 얼마 전에 큰 아들이 시골에 땅을 다 팔아서 함께 올라와 살자더군요. 그래서 그렇게 했죠. 처음 아들네 집은 편했습니다. 주는 대로 받아 먹으면 되고 입을 펴주면 들어 누워 자면 그만이고 가끔씩 먼저 죽은 마누라 생각이 났지만 얼마 동안은 참 편했습니다. 그런데 나날이 시간이 지날수록 아이들 눈치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애들은 아무 말도 없는데 말입니다. 어느 날인가 드디어 큰아이가 입을 엽디다. 큰아들만 아들이냐고요. 그래서 그날로 말없이 짐을 꾸렸죠. 그런데 사정은 그 후로도 마찬가지였어요. 둘째, 셋째, 넷째. 허탈한 심정으로 예전에 살던 시골집에 왔을 때 문득 40년 전에 헤어진 그 아이가 생각나는 겁니다. 11살의 문둥이가 되어 소록도라는 섬에 내다버린 아이. 내 손으로 죽이려고까지 했으나 끝내는 문둥이 마을에 내팽개치고 40년을 잊고 살아왔던 아이. 다른 9명의 아이들에게는 온갖 정성을 쏟아 힘겨운 대학까지 마쳐놓았지만 내다버리고 까마득하게 잊어버렸던 아이. 다시 또 먼 길을 떠나 그 아이를 찾았을 때 그 아이는 이미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50이 넘은 데다 그동안 겪은 병고로 인해 나보다 더 늙어 보이는, 그렇지만 눈빛만은 예전과 다름없이 투명하고 맑은 내 아들이 울면서 반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나를 껴안으며 이렇게 말했죠. 아버지를 한시도 잊은 날이 없습니다. 아버지를 다시 만나게 해달라고 40년이나 기도해 왔는데 이제서야 기도가 응답되었군요. 나는 흐르는 눈물을 닦을 여유도 없이 물었죠. 어째서 이 못난 애비를 그렇게 기다렸는가를. 자식이 문둥병에 걸렸다고 무정하게 내다버린 채 한 번도 찾지 않은 애비를 원망하고 저주해도 모자랄 텐데 뭘 그리 기다렸냐고. 그러자 아들은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는데 그 후로 모든 것을 용서하게 되었노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비참한 운명까지 감사하게 만들었노라고. 그러면서 그는 다시 한번 자기의 기도가 응답된 것을 감사한 것이었습니다. 다른 데를 보면 처음에는 증오도 하고 미워도 하고 그랬는데 예수 믿고 난 뒤에, 예수 사랑이 들어오고 난 뒤에 이 사람이 결심하고 작정을 합니다. 이제 사랑하고 아버지 보고 싶다, 아버지 위해서 기도하자. 그러고는 이 아들, 버린 아들이 아버지를 위해서 울면서 기도하면서 기다렸던 겁니다. 아, 그때서야 나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의 힘으로 온 정성을 쏟아 가꾼 9개의 화초보다 쓸모없다고 내어다버린 하나의 나무, 하나님께서 키워주신 그 나무가 더 싱싱하고 푸르게 자라 있었다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내 아들을 변화시킨 분이라면 나 또한 마음을 다해 받아들이겠노라고 난 다짐했습니다. 목사님, 이제 내 아들은 병이 완쾌되어 여기 엄성 남한자촌에 살고 있습니다. 그 애는 내가 여기 와서 함께 살아주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그 애와 며느리 그리고 그 애의 아이들을 보는 순간 이들이 바람이 결코 거짓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지금껏 내가 구경도 못했던 그 무엇이 들어 있었습니다. 공들여 키운 9명의 아이들에게선 한 번도 발견하지 못한 사랑의 언어라고나 할까요? 나는 그 애에게 잃어버린 40년의 세월을 보상해 주어야 합니다. 함께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그 애에게 도움이 된다면 나는 기꺼이 그 요청을 받아들일 작정입니다. 그러니 목사님, 저를 여기에 살게 해 주십시오. 내용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버림받고 가슴 속에는 증오와 미움이 있던 이가 예수를 믿게 되고 그 사랑을 가슴에 품고요 결심하고 작정했더니요, 참 우리가 참 상상하는 이상의 그런 일들이 이렇게 일어납니다. 사랑하신 성도분들, 우리 예수 믿잖아요. 예수 사랑 알잖아요. 그럼 그것만 됐지 뭐 세상에 더 줘야 되겠다, 더 건강해야 되겠다, 더 잘 돼야 되겠다, 이런 거는 다 부질없는 것들이잖아요. 조금 더 재면 좋죠. 근데 예수 잘 믿으면서 좀 아프면 어때요? 예수 잘 믿으면서 돈 좀 없으면 어때요? 예수 잘 믿으면서 뭐 좀 안 되면 어때요? 예수님만 있으면 되잖아요. 그게 우리 자랑거리잖아요. 그거 하나면은 아홉 잘 사람 힘으로 키우려는 그것보다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 하나를 통해가지고 얼마나 크신 일을 하시는지. 오늘도 사도 바울은 자기가 전도를 다 다녀보니까 자랑거리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할례 받았다, 나는 베냐민 지파다, 나는 바리새인이다,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자랑하고 싶은데 십자가 앞에서는 아무 그게 자랑거리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감사합니다. 나 죄인 중에 괴수 같은 나에게도 예수 믿는 믿음을 주셔가지고 이 믿음 가지고 오늘까지 오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그것만 남아있는 겁니다. 우리도 주님 앞에 설 때까지요 세상의 것 붙들려고 작정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 그리고 그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던 이런 것만 알면서, 이런 것만 전하면서 주님 앞에서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는 어제도 작년에도 5년 10년 전에도 얼마나 결심하고 작정을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다시는 그렇게 작정하고 그렇게 하지 말게 하시고, 기도하면서 작정하면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딱 끊고 딱 돌이키고 그렇게 신앙생활할 줄 아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힘으로는 안 된다고 성경은 기록해 놓았습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나 성령 하나님 도와주셔야 하지만 우리가 결심을 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주님의 말 자랑하며 주님 앞에서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오며 여러 가지 물질들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바친 손길들 곳간들 비지 않도록 성경에 약속한 대로 채워 주시옵소서. 숨어서 이곳저곳에서 수고하는 많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기억하시고 하나님 만복으로 더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